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내년 2월 스위스 루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이른 시일 안에 공동유치 의향서를 IOC에 함께 전달하고 또 내년 2월 15일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공동으로 체육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오늘 2022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쿄 장애인올림픽에서도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기로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사우디 정부에 카쇼기 암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빈 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암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예멘 내전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56대 41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7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미국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포식자처럼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자신들의 바람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뇌물과 불투명한 합의, 부채 전략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대륙 전역에서 법치주의와 투명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재협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이후 협상안을 좀 더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그러면서 영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경 문제 안전장치 관련 합의에 대한 EU의 법적 정치적 확약이 필요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EU 측은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 문제 안전장치가 2020년까지 발동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예멘 서남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서 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멘 평화협상이 열린 스웨덴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호데이다의 모든 지역에서 휴전이 선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군과 반군의 모든 병력이 호데이다 항구와 시내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이 호데이다 항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인도적 지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호데이다는 물류 요충지로 예멘에 대한 구호품과 생필품의 70%가 이곳을 통해 들어갑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경찰이 어젯밤 9시경 스트라스부르 뇌도우르프 지역에서 용의자 쉐리트 셰카트가 있는 위치를 포착하고 검거 작전 과정에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경찰을 향해 먼저 발포했고 경찰이 이에 대해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부모와 형제 등 5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주요 미한 연합훈련의 유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강력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은 더 정교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연합훈련 유예 여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에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으며 미한 동맹의 역할은 한반도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 주요 미한 연합훈련의 유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부가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는 13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봄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과의 핵협상 상황을 기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무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인 독수리 훈련과 관련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국방부는 국무부의 대북 외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과 같은 대북 제재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엔 협상은 국무부가 이끌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비핵화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 중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동맹국 한국도 같은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즉각적인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감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금까지 내린 결정은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 진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지만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최우선순위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남북한 간 신뢰 구축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북한이 재래식 무기 역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슈라이버 차관부는 미한 동맹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역과 국제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세기와 21세기 주요 전쟁에서 함께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에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했음을 상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한 동맹은 한반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슈라이버 차관부는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는 국방부 대표로 미북 실무회담에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 5월과 7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보좌해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와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기대한다는 미국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추이 대사에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미중 양자관계 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이날 추이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기대하는 추가 조치에는 다자간 제재에 더욱 강력한 이행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미중 간 두드러진 모든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추가적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추이 대사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추이 대사와 북한 문제 외에도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중국의 인권 유린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북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기업연구소 AEI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후속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조치들은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지난 2008년 영변 냉각탑 파괴와 비교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 또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폭파한 것뿐이라며 영변 냉각탑 파괴를 떠오르게 하는 계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This is a ploy. It's reminiscent, of course, of the blowing up of the cooling tower in June 2008, which it no longer needed.
이 교수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한국을 향하고 있는 수만 개의 포문부터 닫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화적 공세를 벌였던 처음부터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벌인 북한의 매력 공세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바뀔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과 반인륜 범죄의 종말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ou know, despite the charm offensive, despite you know, the summits we have seen, you know, I'm just not sure that Kim Jong-un is really changing.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북한 정권을 범죄 조직 마피아에 비유하며 북한의 변화는 무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을 역임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변화한 쪽은 한국이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vidence is that South Korea is changing to conform to the North's preferences, not that the North has changed at all to conform to the South's preference.
지금껏 지켜본 결과 한국이 북한에 맞추기 위해 변했을 뿐 북한이 한국에 맞춰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북한 문제는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드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양측의 태도가 점차 비타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거친 표현으로 협상 상대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북한이 현재의 답보 상태를 푸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각각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상대에 대한 거친 비난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 고위 관리들의 비정상적인 뇌기능 작동과 피해 망상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앞서 미국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최룡해를 비롯한 정권 고위 인사 3명을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해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최근 들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두 달 넘게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미국으로 초청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월에 임명된 이후 아직 단 한 번도 대화 상대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상대들을 아예 만나려 하지 않은 건가요?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의 대북정책 책임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의 정객들 누구라 할 것 없이 제재와 압박이 문제를 푸는 마술의 열쇠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책임자인데요.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북한이 논평에서 폼페오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 인물이라며 지적한 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평양 방문 때와 미국으로 돌아가서의 태도가 전혀 다르고 다음번에 또 와서는 천연스럽게 희죽거리며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화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시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 정상회담이 한 차례 취소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례적이네요.
예, 이번 비난은 관영 매체의 논평 형식을 취하고 있고 공식 문건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지난 5월 당시 외무성의 김괴관 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각각 개인 담화 형식으로 고위 인사들을 비난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논평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비난과 불만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교착 국면에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예,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 등이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동시에 추가 제재를 통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인권 관련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반년 사이에 미국이 이처럼 많은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요?
예, 무엇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요. 북한 문제에 관한 트위터 글은 한 달 전인 11월 13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는 폼페오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거나 북핵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등의 발언은 시간에 쫓기는 북한의 행동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이처럼 신경전을 계속하다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요?
현 단계에서 판이 깨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상대에 대한 비난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은 평화를 위해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침략이나 정권 교체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신시킬 가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크 전 부장관은 때로는 전쟁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최대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es, we as a group we would say as we said, we think we should take as many risks for peace as we sometimes take risks.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워크 전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에 있는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발표회 후 VOA 기자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연기 또는 축소와 같은 군사부문 위험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워크 전 부장관은 이날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과 에브릴 하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 등 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접촉과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침략 위협이나 정권 교체에 관한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we believe very strongly that it's worthwhile to reach out and try to diffuse tensions and try.
다만 많은 이들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s a group, we're rather skeptical that we will get to where.
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관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인권 압박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warning also to North Korea to take some steps in the human rights area.
미국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무부 제재와 국무부의 특별 우려국 지정은 인권 분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거의 전적으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받아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이 북한 인권에 대해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might signal there will be some greater attention given.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미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를 보니까 역시 미 정부가 북한인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하는 등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외교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인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계속 압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anctions that were imposed on the three individuals are part of an ongoing process.
북한 개인 3명에 대한 인권 제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대북 인권 제재 과정의 일환이고 국무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전혀 획기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 question is the administration attempting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for North Korea to make sanctions in the nuclear field and
킹 전 특사는 인권을 단지 북한이 인권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ultimately human rights issues have to be systematically included in any bilateral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양자 대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에도 인권 문제가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현재 당국자들 수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며 이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가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ll, our view is that the sanctions I think will impact on officials.
북한 관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제재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우려에 반응하도록 북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은 더 정교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감시망이 약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금융기관들을 공략해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다크라 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제재 담당관은 북한은 유령 회사들을 설립해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북한이 만든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는 북한을 넘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use a network of shell companies and operate in this kind of expansive.
나크라 전 재무부 담당관은 13일 개발도상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 거래 수법을 밝혔습니다. 톡잔 카세노바 조지 워싱턴대 연구원 역시 북한은 여러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유령 회사를 이용하는 수법에 속임수를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제3국 해당 국가의 합법적인 수단과 불법적인 수단을 혼합해서 불법 금융 거래가 쉽게 적발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me of the tricks that they use it's the use of multiple accounts and it's the use of front companies.
포럼 참석자들은 또 북한이 제재 회피를 하면서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데는 제3국의 중개인이 끼어 있고 이들을 활용해 자신들의 실체는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사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과 미국은 물론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대북 이행 조치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크라 전 재무부 담당관입니다.
The UN perhaps and the US government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also understand how they're adapting so that they can adapt their compliance measure as well.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선진국들의 금융 시스템까지 악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상으로 제3국 금융기관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제재는 수십 년간 이를 견뎌온 북한 지도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스티븐스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There are some obviously positive and important developments. The fact that
지난 6개월간 있었던 긍정적이고 중요한 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꼽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가로 열렸고요. 또 신뢰의 구축을 목표로 남북 간 합의 가운데 일부 조치가 이행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확고하고 지속 가능한 이 미북 간 조치를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어떤 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It's a many multi-level process, isn't it? And I think that each process has to reinforce the other.
네,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다방면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들은 각기 다른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내고 또 이들을 서로 연결짓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에 앞서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한데 이는 미북 간의 이 충분한 공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워킹그룹이 구성된 것도 양국이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고요.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이 먼저 보상을 제공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겠죠.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같은 대북 압박이 작동한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of is not only the economic sanctions, but the other kinds of pressure that North Korea was under.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게 이 경제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북한이 느꼈을 다른 여러 종류의 압박도 포함됩니다. 이 당시 검토됐던 대북 군사 옵션도 이 북한에게는 압박이 됐을 테니까 말이죠. 2017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상당히 우려를 한 그런 한 해였지만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요. 이 군사 옵션에 대한 얘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아마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한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입장이고 또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이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Let's look at this in a little bit of historical context. North Korea has been under some kind of sanctions.
사실 북한이 제재를 견디지 못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분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서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논리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정말 긴 시간을 제재 속에 살아왔고요. 그런 일상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세르비아가 서방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제재를 견뎌내던 지도층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지도층은 중국 등과 사업 파트너를 맺으며 이 제재를 통해서 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이 생각만큼 북한 지도부의 직격탄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 행정부는 어떤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야 할까요?
I do think that the effor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apparently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s yeah.
우선 북한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옳았다고 봅니다. 이 두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상 처음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했지만 북한은 이후 이 미국의 실무 협상 요청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펼쳐줄 수 있을지 또 미국이 무엇을 해주기 바라는지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말이죠.
지난 10월 북한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에서 열린 반관반민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합니다.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만큼 북한 대표들의 태도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generally, and here I'm talking about over the past decade plus, that I've seen
지난 10여 년간 반관 반민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상 밖에 대한 북한 측 대표단의 관심이 점점 더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나 표현은 제약적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Actually, something you were asking. I'm going to go back. The Obama.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bam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hat we have now is de facto freeze for freeze.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작년보다 이 상황이 훨씬 좋아진 만큼 현 상황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사실 북한과 다뤄야 할 문제는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무수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할 준비가 됐는지 등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미북 협상과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 내 일부 원로들과 청년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며 통일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원로들은 남북 간 평화 공존이 되면 청년들의 문제도 선순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화, 세대 간 공감이 가능한가?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2일 개최한 학술회의의 한 주제입니다. 오랜 분단의 현실을 체험한 80살 안팎의 원로 학자들과 현실 문제에 집중하는 청년들의 생각은 이들이 이날 각각 신었던 구두와 운동화만큼이나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청년금융복지지원업체인 광주청년드림은행장으로 활동하는 청년 박수민 씨입니다.
청년들의 삶으로 본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먹거리 문제에 집중해야만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전쟁 같은 시대에서 그 과정에서 통일이 본인에게 어떠한 무게감을 주는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통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이 결국 자신이 당면한 과제로 생각해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녔었고 제가 지지난 달에 졸업한 지 1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서야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청년들에게는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비평가로 활동하는 청년 최태섭 씨는 개인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통일은 아직 먼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징병제에 대한 불만들이 여전히 이제 청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이제 어떤 불이익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개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는 주장에 가까운데 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어쨌든 간에 지금 청년 세대의 인식은 이것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질 불이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로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통일전 뒤에도 징병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우려, 북한 개마고원에서 군복무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청년 남성들이 통일에 적극적인 매개자로 나서진 않을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원로들은 청년들의 이런 문제가 분단과 많이 연관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당장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잘못된 개념을 설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물어물 진행되는 통일, 즉 단계적 점진적으로 남북 재통합을 꾸준하게 하면서 분단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고착화돼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 언론이나 학계나 일반 시민사회에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날그날 하는 일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싸우고 있는 문제가 분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어려워져 있고 고약해져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는 별로 안 해온 것으로 압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당장 이익 여부를 따지는 단세포적 접근이 아니라 선순환적인 큰 그림에서 남북관계와 통일을 볼 것을 청년들에게 권고합니다.
단세포적인 아프로치를 하지 말아라.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경종이다. 나는 선순환 구조를 늘 생각하면서 포괄적인 접근을, 그래서 아까는 실타래 푸는 운동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가 개선되고 청년들이 우려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혹은 군축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 나의 이익과 직접 결부된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젊은이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천박한 사고를 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평화 공존하는 시대, 핵 없고 전쟁 없는 시대 하면은 군축이 돼가지고 국방비도 확 줄어들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청년 실업도 구제하게 된다. 이런 선순환적인 얘기들을 자꾸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취직도 안 됐는데 이것까지 또 와가지고 우리 돈을 다 뺏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제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다. 이렇게 천박한 사고들을 하도록까지 우리가 돼버렸는가. 너무 슬퍼요, 저는 생각에.
청년 박수민 씨는 하지만 청년들이 직면한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를 통일과 별개로 나눠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천박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고요. 평화나 남북 통일이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러한 문제의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통계청이 12일에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7.9%,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 보조 지표는 21.6%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박 씨는 한국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려면 먼저 사회가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매일 출근하고 잠자고 밥 먹고 밥 먹는 시간도 없고요. 청년들에게 이 시민 참여형 활동의 모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보장되려면 그러한 시간들을 보장하고 남북 정책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참여형과 관련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해 가시는 것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화비평가 최태섭 씨는 한국 내 많은 사회적인 병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 교류만 추진하면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 형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취에 의해서 어떤 통합 이후의 재분열 가능성까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남한 사회만 봐도 그런데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뭐 이제 주택 같은 걸 짓잖아요. 청년 임대주택 같은 걸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건물 있는 어르신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반대하세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남한 사회에 있는 소수자들조차도 제대로 이 사회에서 포용을 못하고 계속해서 차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교류로 인한 어떤 북한 사람들을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포용할 수 있을 지금 능력이 되는가.
이날 토론엔 국가안보와 외교를 중년 남성 중심으로 주도하는 문화를 지향하고 대북 정책에 여성과 청년의 시민 참여용 정책도 의식적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원로 3명 가운데 최연장자인 한환상 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청년들이 분단의 아픔을 함께 분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분단에서 오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끼실 겁니다. 잘. 근데 그 고통은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굉장히 창자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의 한 가족 안에서 그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앞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분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통일은 당장 정신 통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시면은 나같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있으면 올 이런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구한말 일본 제국이 5달러에 사들였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 지난 5월 복원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관 측이 미국 내 탈북자들을 초청해 분단 이전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은 구한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세스 펠프스의 저택으로 1877년 세워졌습니다. 1889년 2월 조선 왕조는 이 건물에 외교 공관을 개설했고 그로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전까지 16년간 이 건물은 활발한 외교 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조선의 국권은 일제로 넘어갔고 이 건물은 일제에 의해 5달러에 강제 매입해 10달러에 되팔렸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소유권을 찾지 못하다가 노조 사무실, 개인 주택 등으로 용도를 바꿔가며 존속해왔습니다. 한 세기 넘게 잊혀졌던 공사관의 존재는 1990년대 들어 미주 한인사회에 의해 재조명됐고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미국인 소유였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문화재청 산하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 주도로 실측조사와 국내외 관련 문헌과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보수 복원 작업이 진행됐고 올해 3월 개관해 미한 동맹과 한국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북동쪽 로건 서클에 위치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지난 8일 10명의 탈북민들이 모였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때 이제 미국 요 근처에 미국 공사 일본 공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공사가 와가지고 5달러에 강탈합니다. 그 당시 5달러. 근데 이 공간을 예전에 1891년에 매입할 때는 2만 5천 불 주고 근데 시세를 따지더라도 한 4, 5만 불 정도 되는 이 건물의 가치를 5달러에 계약을 하고
공사관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탈북민과 가족들은 객당과 식당, 그리고 정당과 집무실, 침실, 도서실 등 공사관의 1층에서 3층까지 역사학자 한종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100여 년 전 굵직했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객당에는 벽난로와 소파, 거울과 커튼 등 당시 유행했던 빅토리안 양식의 가구들과 물품들로 채워져 귀빈 대접을 위한 공간에 걸맞는 품위가 돋보였는데요. 한 박사는 물품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시면 여기 그 거울이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 가구들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1890년대 가구들입니다. 이것도 다 그때 당시에 생산된 걸 썼어요. 우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영부인도 왔다 갔다는 기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활발하게 조선의 그 자주 외교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공간으로 저쪽으로 한번 사진 자유롭게 찍으셔도 됩니다.
객당을 지나 식당 그리고 임금에게 예를 올렸던 정당을 둘러보던 탈북민들 북한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진 예진이라고 초상화를 모셔놓고 임금을 못 보니까 외국에 있지만 한 달에 1일이라고 15일 날 두 번, 두 차례 걸쳐가지고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아, 북한이랑 비슷하네요.
아니 왜냐면 국왕이라는 거는 하늘의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라는 거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고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유교사회가 그렇잖아요. 유교사회가.
우리는 선물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대원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층에 위치한 집무실에서는 공문서 사본을 두고 대화가 오갔는데요. 미국과 본국의 문서 교환이 배편으로 이뤄졌다는 말에 탈북민은 기간을 물었고 한 박사는 편도로 2개월 반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집무실 옆에 공사관 부부의 침실로 들어서면서 탈북민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19세기 조선 사람들이 서구 문명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에 대한 대화가 유머스럽게 이어집니다.
샤워
화장실. 예,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
샤워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해보지 않았을까요?
신체 말고 수지 부모해서 마음대로 씻지를 않잖아요.
변기는 처음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세수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문화적인 충격들이 1884년도에도 보빙사로 왔던 사람들도 얼마나 컸겠어요. 관복을 입고 가는데 서커스 다녀온 줄 알고 위에 그 아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이랬던 기록.
진지한 대화도 오갑니다. 당시 공사의 임기를 묻는 탈북민의 질문에 한 박사는 외세의 압박에 조선은 신음했지만 자주권을 지키려던 선조들의 숨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초대 공사 박정량은 10개월 만에 소환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압력 때문에 처음에 중국이 파견되는 것을 막았거든요. 너희가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중국의 종속국이었으면서 너희가 자주국인 양 이렇게 공사를 파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았는데 나중에 고종이 결단을 내려요. 중국하고 이렇게 딜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하나는 우리 워싱턴에 오게 되면 중국 공사에 공사관에 들려서 먼저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그리브랜드 대통령을 만나는데 같이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미국과의 관계에 협상을 하는데 청나라 공사의 허락을 듣고 체결하거나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오자마자 중국에 알리지도 않고 대통령 만났거든요.
미한 외교 수립과 과정에서 현재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인 3층. 탈북민들은 1882년 조미 수교 통상 조약으로 미한 외교가 수립되고 이듬해 첫 외교 사절인 보빙사가 미국에 오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두 나라 외교 관계의 출발과 과정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가량의 견학이 마무리될 즈음 탈북민 남성이 질문을 던집니다. 외세의 압력으로 자주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박사는 역사학자답게 초대공사 박정량의 일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에 요게 초대공사 박정량으로 왔던 사람, 와프던 박정량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번역해서 저희가 출판했는데 연말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조선의 열강들이 일본, 뭐 중국, 러시아가 있잖아요. 열강을 하게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군사가 있어요. 군사 훈련원을 파견해서 군비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해야 되거든요. 국력이 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초대공사 박청량 비롯해가지고 뭐 이하영,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 미 의회, 미 행정부에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으로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탈북민들은 이번 방문이 매우 의미 있었다는 진심 어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일했던 익명을 요구한 30대 탈북 여성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고 또 같은 나라였잖아요. 북한과 남한 통틀어서 그런 역사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합칠 수 있겠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합.
또 한 명의 익명을 요구한 탈북 남성은 북한 주민은 조선 말기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시기에 교육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제 강대국이었었고 역사 중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고구려 역사는 강조하지만 요 조선 말기 대한제국 역사는 거의 이제 무시하다시피 하고 거의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전무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었다 책임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란 정권은 그 사람들의 교훈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자주적으로 세워지고 이 국방에서든 경제적으로든 또 외교적으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국가라는 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나라를 망하기 위한 그런 정권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다 무능한 거로 취급하는 거죠. 매국노여 취급을 하고 그래서
또 초대공사 박정양과 당시 고종이 열강의 압박 속에 자주적 행보를 벌였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과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모든 역사적으로 이선 정권하고 독특한 국가라고 항상 강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저의 인식 속에서도 저의 모든 역사는 해방이 된 이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 모든 것은 다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좀 더 밑으로 가서 우리 민족에 이제 뿌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사실 민족의 뿌리라고 할 때는 남과 북을 다 통과라는 거잖아요. 통과라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거는 깊은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사실은.
30대 여성 샤론 김 씨는 북한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배웠지만 미국의 공사관과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북한 정권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땅을 다시 볼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샤론 씨는 남북한이 이념 때문에 분단되기 전의 이야기여서 있는 그대로 편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온 탈북 여성의 딸 초등학교 2학년 제시카 양은 공관 견학을 마치고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사가 이 집에 살아있다는 것이 멋지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한종수 박사는 남과 북의 역사가 아니라 이전의 역사로 한민족이 공동으로 가져야 할 공유해야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초빙해서 조선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